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 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는 새 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 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샌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죄와 율법의 멍에를 메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성령의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셨나요?
네, 저는 이번 한 주를 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바탕으로 제 주변에 있는 가족과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 주였고요. 또 이렇게 내가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풍성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답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보아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사람, 곧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아주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비슷한 시험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읽어주실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갈라디아서와 디모데후서를 보면 잘못을 범한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자와 징계하는 자 안에는 무엇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반드시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징계하는 자는 권위 있는 모습과 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심령은 무엇에도 쉽게 유동치 않고 어떤 죄인이라도 겸손함과 따뜻함으로 대할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온유한 심령이 필요할까요?
온유한 심령 없이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려 하거나 징계하다 보면 감정이 또 앞서거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공정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모든 일이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겸손히 자기의 중심과 일을 돌아보아 책임을 다하고 자신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바로잡아주되 자기의 의로움이나 뛰어남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아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하나쌤이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을 읽어주실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또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징계하는 자는 온유한 심령을 품되 죄를 범한 자에게 무엇을 행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까요?
징계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힘들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잘못을 범한 사람을 징계함으로 바로잡아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좋은 성경 교사가 되어 온유한 심령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바로잡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령한 사람,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죄인을 바로잡아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신자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돕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짊어주려고 할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기의 일을 살펴서 자기의 짐을 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는 신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높고 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하려는 신자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라 하여도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는 신자들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읽어주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나요?
말씀을 배워주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배워주는 선생과 가르침을 받는 다음 세대는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잠언 3장 11절을, 하나쌤이 잠언 3장 12절을 읽어주실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소니느라.
또한 가르침을 받는 다음 세대는 책망이 싫고 징계가 두렵다는 이유로 삶의 고민이나 잘못을 영적 부모나 스승에게 숨겨서는 안 됩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읽어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일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그 결과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할까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여 성령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배워주는 자의 교훈을 싫어합니다. 책망을 듣고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배운 말씀을 돌아볼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힘써서 선한 일을 베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런데 목사님,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문자적으로 글씨를 크게 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서신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르침을 주의 깊게 보라는 권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곧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받는 핍박을 면하게 하려 할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또 그들은 무엇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할까요?
할례를 받게 한 것을 자랑하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신앙의 겉모양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앙을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으며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반면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자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네, 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울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한 바울이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을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쌤들이 한 절씩 읽어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신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거나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읽어주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신자들은 십자가와 할례를 동시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신자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신분이나 혈통이나 자기 노력과 같은 육체의 모양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6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빌어주고 있나요?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빌어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와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곧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빌어줍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가진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자, 보명쌤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을 읽어주실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대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은 그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실제로 육체의 수많은 상처와 흉터를 가진 자입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신자들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때 때가 이르매 열매와 영생을 거둘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속박과 자유입니다. 율법주의와 전통, 죄와 육체의 소욕이라는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복음과 믿음, 또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요.
네, 맞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의롭게 되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배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것을 부족하게 여겨 사람들에게 온갖 종교적인 짐들을 지워준다면 우리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 사역자입니다. 복음이 아닌 유사품을 전하는 사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온유한 성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살다 보면은 누군가는 죄를 범하고 또 저도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도 있긴 한데 이런 것을 주변에서 잘 잡아주고 또 내 이웃이라든가 동료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은 제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이웃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살다 보면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항상 제 주변에 온유한 성령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옆에 두어야 되겠다는 것,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뭐든지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다른 성도들 앞에서 그걸 자랑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저한테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말씀인데요. 하느님을 믿기 전 또한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탈북하는 과정에서 또한 남조선에서 적응하는 모든 과정들이 어렵고 절망스러웠는데요. 그 힘듦 속에서 저는 절망스러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의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성장하는 것을 또 느끼고 북한에서는 생각도 못 해봤던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볼 때 성령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제 삶이 대담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서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점을 또 한번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신자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교회의 짐을 서로 짊어지고 성령을 위하여 복음을 심어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을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할 수도 작게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믿음이 가진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두 분이 나눠주실까요?
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하실 때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심판을 거둬달라는 간청을 반복해서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간청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이 요청한 만큼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경우에는 모세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심판에서 용서를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진멸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했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도 괜찮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은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믿음과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주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명의 믿음이 한 명의 기도가 다른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그렇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자신의 하인이 고침을 받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 한 사람의 믿음과 간구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은 놀라운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모세도 백부장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보는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죄를 용서받고 또 병에서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여기서 저희란 네 명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네 명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친구들의 믿음이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마음의 중심도 보셨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은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 데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기도가 불신자인 내 가족의 구원을 이루게 하거나 내 친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배워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다면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네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을 위한 간구를 끝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가 내 주변에 누군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마음에 담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행함보다 앞서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에서 죄를 용서받은 중풍병자는 자신이 행한 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을 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고 병고침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보다 앞서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워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먼저 은혜와 사랑, 용서 등의 온갖 선한 것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비하시고 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하나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었다고 하더라도 완벽히 선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또 마음의 동기와 행실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악한 생각인 살인과 간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행하고 그 이후로 어떤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죄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선하고 귀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뒤에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선한 행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선하고 귀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현재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관계 회복부터 물질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앞서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무엇으로 천국을 침략하고 침노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침노해서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한 뒤에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무런 행함이나 신앙 고백이나 찬양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방향성과 중심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맞습니다. 즉 믿음을 보시고 예비해 놓으신 복인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할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것들을 풍성히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과 기도로 다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여러 가지 복이 내가 바라는 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인 질병의 나음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깊이 있게 세 번이나 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예비되어 있는 치료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치료되는 것으론 응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다른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응답이 주어졌나요?
육체의 가시가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가시를 감당할 힘을 주신 것이고 그 가시로 인한 고난이 더 이상 마음에 절망을 일으키는 고통이 되지 않도록 이해가 되게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그 무엇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복의 내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둘째로는 믿음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무엇보다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하다는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간절함을 갖는 것이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은혜를 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도무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난감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침상을 만들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싣고 힘들게 찾아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길이 막혔으니 막막하고 고민이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돌아가거나 뭐 거기서 멈췄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절대로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그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냈는데요. 해답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간절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으니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지붕이라는 길을 찾게 한 것 같군요. 또 중풍병자 친구들에게는 해답처럼 보였지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생각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붕을 뚫고 병자들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지 않냐 또 질서를 지켜라, 뭐 순서를 지켜라,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모든 비난을 감수할 만큼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가 병에서 낫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사람들의 비난을 이겨낸 믿음이었고, 이후에 벌어질 손해도 책임을 지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대가 지불을 어려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의 태도와 간절한 믿음,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이 땅에 끌어와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근사한 믿음을 지닌 모든 인물들이 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아들을 제사로 준비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밖으로 나오면 안 됐었고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됐었던 그러한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나왔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수보러니게 여인은 자신이 개와 같이 취급받았는데도 나를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과 또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어서 결국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렇듯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굳건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누군가를 구원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주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선한 것들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것은 믿음을 통해서 현실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은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우리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창세기 부분이 있는데, 야곱이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이제 애굽 왕 앞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는 나그네였고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는 목자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나중에 그곳에서 나올 때 애굽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시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은 저는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통과하실 때,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영생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 살펴보아도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순교의 길을 갖지 않습니까? 또 그의 사랑하는 뭐 바울의 사랑하는 디모데 제자도 순교의 길을 갖고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선이라는 역사를 바라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이 흘리시는 그 순교의 피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 북조선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곧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 친구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 영혼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추운 겨울 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이 있는 저 북한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저 북조선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언젠가는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임할 걸 믿고 확신하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가지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미 자매님께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믿음을 갖게 된 시기가 있었고 또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런 작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요. 나의 믿음이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한다는 것을 잘 또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心。